토기장이 비유는 성경에 몇 군데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렇게 여기 농로라는 단어가 2절에 3절에 나오는데요. 이 농로라는 것은 이 틀을 말하죠. 이게 이제 간혹 이 토기를 빚을 때 TV에도 보면 발로 이렇게 막 돌리면 진흙을 놓고 손 모양을 이렇게 하면 그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그 틀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토기장의 동로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사제를 보니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만들다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기가 원하는 그릇 모양이 생기지 않으면 다시 이 진흙을 그냥 진흙에다가 또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죠. 이게 이제 토기장의 모습입니다. 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토기장에게 아니 그렇게 다 완성 거의 다 됐는데 왜 그걸 진흙에서 다른 게 만들려고 하십니까? 라고 누가 그 토기장에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토기장이가 만들고 싶은 그릇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청자를 만들든지 백자를 만들든지 요강을 만들든지 뭘 만들든지 만들고 싶은 모양이 있는데 자기가 의도한 대로 그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걸 다시 뭉뚱그려서 진흙이고 또 다른 모양으로 자기가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만드는 게 토기장의 마음이죠. 그런데 옆에 있다가 아니 왜 다 좋게 만들어졌는데 그걸 다 버려버리고 다시 만드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토기장이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십니까? 라고 누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이스라엘은 그의 그릇입니다. 그 그릇이 바로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뭘 말씀하십니까?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비난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마음에 드는 이 그릇이 나올 때까지 몇 번이고 만들었다 부쉈다 하는 그 토기장이처럼 이스라엘의 창조주 하나님도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 이 진흙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유다를 향해서 자기 뜻을 얼마든지 여같이 좋은 대로 바꾸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우기도 하시고 심판하여 무너뜨릴 수도 있는 분이 바로 토기장이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토기장인가 그릇을 빚는 그 모습을 가서 보게 하십니다. 이제 실질적인 교육이고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보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봐라. 토기장이도 그러지 않느냐. 내가 바로 토기장이다. 하나님 그 토기장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죠. 이사야 64장에서도 하나님은 자기가 토기장인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64장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주님은 토기장입니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손으로 지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겼던 그 우상도 다 사실은 만든 것에 불과한 거잖아요. 자기들 손으로 만드는데 그러면 자기들 손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사람이 자기가 신을 만들어 놓고 신으로 섬기는 그 어리석은 짓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만드신 분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우리를 빚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사야 64장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9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9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귀 쓰고 천이 쓴다라는 어떤 차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어서 어떤 것은 밥그릇으로 쓰기도 하고 어떤 것은 국그릇으로 만들기도 하고 요강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 사용 용도에 따라서 만들 때 그 자체가 천하고 귀하고 그런 것이 아니죠. 사실은 그 용도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이제 그릇이죠. 9장 로마서 9장 24절에 보면 한번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을 했습니다. 9장 24절 로마서 9장 24절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그릇이 곧 우리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사용하기에 좋은 대로 만드셨어요. 그러니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여왕으로 만들었고 또 저 사람은 청자로 만들었고 저 사람은 밥그릇으로 만들었고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에 그 용도로 쓰시기에 좋은 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게 좋은 대로 하나님이 내 그릇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거죠. 그러면 그 그릇대로 쓰임받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겠죠. 그것 자체가 어떤 차별이 아니고 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뭐 구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대로 우리를 그 만드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릇이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질그릇과 같은 이 깨지기 쉬운 이 질그릇 같은 내 마음 가운데 보배로우신 주님이 계셔서 계신다는 그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사방으로 오게쌈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질그릇 같은 연약한 그릇인데 보배로우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 그 질그릇 연약한 그릇을 하나님이 참 보배롭게 만드신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여관과 같은 그런 인생인데 보배로운 주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그것 자체가 빛나게 됐다는 거죠.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주님이 함께하는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가 거느리시니 주님이 함께 하시고 거느려 주시니 얼마나 든든한 백성입니까? 이것이 바로 진흙, 곧 토기장이의 비유였던 것입니다. 실제로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사람을 뭘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 줌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 장례식을 많이 치러보잖아요. 장례식 치르면 화장하든지 아니면 매장하든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결국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흙에 불과한 인생입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빚어 이렇게 사람 나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 움직이는 영혼을 가진 존재로 살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다 내려놓고 그냥 단지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허무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허무한 인생 가운데 엄청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그런 모양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생령 곧 성령을 불어 넣으셔서요. 그 호흡을 불어 넣으셔서 이 세상에 움직이는 동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사람에게만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창조적인 어떤 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 여러 많은 것들을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배 만들고 타고 다니는 거 만들고 별별 과학과 의술을 다 만들어서 이와 같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아니 우리보다 더 힘이 센 코끼리가 있고 우리보다 더 용맹한 사자와 호랑이가 있는데도 그것들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이 영혼을 가진 자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딱 한 가지 우리가 그런 존재, 엄청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흙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흙은 하나님이 빚으신 대로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대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흙이 아니고 마치 내가 창조주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돼.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창조주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교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흙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원하는 그릇, 사실은 원하는 것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유다의 그 반역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 진흙으로 최선의 작품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런 성경을 통해서 그 마음 느껴지십니까? 나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나를 그냥 내팽겨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고치고 또 나를 고쳐서 따듬어서 가장 쓰시기에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채찍을 가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를 주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최선의 작품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토기장인가 얼마든지 나를 버리실 수도 있잖아요. 깨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다 못해 이제 더 이상 이것은 안 되겠구나 하면 깨버리는 거죠.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 경고하잖아요. 이제는 깨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질렸다. 이제 참지 않겠다. 이제 인내가 바닥났다. 이제 깨버리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흙에 불과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창조주 손길에 나를 맡기는 것, 이것이 생명 얻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그래서 내 인생을 빚어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자녀들을 빚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를 빚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거고 내 한계를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가장 복되게 형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를 빚어가신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림을 그릴지라도 뭔 공예를 할지라도 최고의 작품을 만들고 싶은 그 작가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작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인생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9절에서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뽑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심고 건설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민족과 나라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뽑아버리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세요. 7절과 9절은. 그러니까 이 개인뿐만 아니고 국가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가정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늘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인 대신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냥 엉뚱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만들어 갈 거야 라고 이렇게 했으니 토기장이 볼 때는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토기장은 나는 이 그릇을 만들고 싶은데 자기 마음대로 나는 이 그릇이 되고 싶어요 하고 막 그렇게 몸부림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토기장의 손길에 맡기고 자기의 삶을 그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가 가장 복된 일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그 찬양이 나오죠. 한나가 하나님의 그 주권, 토기장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했는데 6절에서 10절 말씀,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 태풍 하나에도 벌벌 떠는 인생 아닙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뭐 이렇게 신세계라 할지라도 태풍에 벌벌 떠는 우리 연약함을 봅니다. 그런데 그걸 내리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태풍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태풍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그 거두시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내 인생에 풍랑을 주시기도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잔잔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사곡은 주님이시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빚어가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어느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걸음뜸에서 진토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닙니까? 요셉을 그 노예에서 감옥에서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까지 내려간 그 요셉을 어느 날 하루 아침에 애굽의 제2인자 총리로 앉히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심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유분자들에게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로마서 8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이 빚어가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자에게 말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내가 누구인지 말해라 라고 이렇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봅시다. 하나님은 자 7절에서는 어느 민족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를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서 내리지 않겠다는 거죠. 아수르 니느웨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연나를 통해서 회개를 선포하니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을 내리지 않냐고 철회를 하셨어요. 이런 분이다 이 말이죠. 내리기로 했다가도 철회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자 9절에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약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내가 복 주겠다 택한 그 백성이라도 이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복을 철회해버리겠다. 심판하기로 했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심판을 철회하고 복을 주려고 했다가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면 그 복을 철회해버리겠다. 그러니까 주시기도 하시고 철회하기도 하시는 분이 토기장이신 하나님. 이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라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는 거죠. 심판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심판을 철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하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구하면 하나님이 그 심판을 철회하시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채찍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라고 전한 거예요. 내가 심판하려고 한다. 왜? 바로 토기장의 뜻을 거슬렸으니까 심판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그러면 내가 다시 뜻을 돌이키겠다라는 그런 용서의 마음을 비추신 거죠. 뜻을 돌이켜라. 회개하라. 기도해라. 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이라도 기도하고 회개하면 뜻을 돌이키겠다. 심판할 계획을 철회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듣지 않았다는 거죠. 12절을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뭐 헛된 말이야. 그건 거짓말이야. 헛된 말이야. 이렇게 말해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원한 대로 행하리라. 나 우리가 주인이야. 우리가 마음대로 할 거야.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듣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은 상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다의 심판을 재앙 내리기로 결정하셨지만 지금이라도 자신이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능의 불가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다시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돌이키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 18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변론하자 그 말은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보자. 무엇이 옳은가 한번 생각해봐라. 한번 말을 터놓고 한번 이야기 좀 해보자.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자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주신 분이 땅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런데 자 19절 20절 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그러면 심판의 결론은 우리의 순종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우리에게 공을 넘기신 거죠. 우리의 순종 여부에 달려있다. 그러니 어떻게 할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그것이 오늘 토기장이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도 믿습니다.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혀 올 때 변명과 핑계로 내 작품을 지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지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토기장의 손길에 맡기는 것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토기장의 손길에 맡기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형통한 삶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삶의 주인 되신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그 손에 있는 진흙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진흙덩이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대로 주님 마음에 좋은 대로 그렇게 만들어 가실 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최고로 만들어 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시고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